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를 총지휘했던 주범으로 알려진 압델 하미드 아바우드가 프랑스 경찰의 급습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프랑스 검찰은 오늘 모로코 출신의 벨기에 국적자인 아바우드가 어제 생드니의 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7시간에 걸쳐 벌인 기습 작전 끝에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작전으로 여성 용의자 등 두 명이 스스로 폭탄을 터뜨려 사망한 가운데 남성 용의자 시신에 대한 유전자 검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 숨진 여성은 아바우드의 조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바우드는 당초 시리아에 머물면서 이번 테러를 지휘했을 것으로 추정됐지만 경찰은 최근 전화 감청과 첩보 등을 토대로 그가 파리 인근에 숨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습 작전을 펼쳤습니다. 한편 프랑스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국가 비상사태 3개월 연장안이 오늘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상원에서는 내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마뉴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오늘 의회 연설에서 생화학 무기에 의한 테러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미국 워싱턴에 이어 뉴욕에도 테러 공격을 가할 것이라는 암시하는 내용의 새로운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ISIL이 어제 저녁 공개한 영상에는 누군가 폭탄을 몸에 지닌 채 뉴욕 맨하튼의 번화가인 타임스퀘어 거리를 걸어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ISIL은 또 십자군 전쟁에 참여한 모든 나라들은 프랑스 파리와 같은 공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미국 당국은 아직 미국 내에서 특별한 테러 위협은 감지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빌 데 블라시오 뉴욕시장은 뉴욕에 대한 믿을 만한 위협은 없다며 시민들에게 일상적인 활동을 계속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오바마 행정부의 고위 대테러 자문관도 워싱턴의 특별한 위험 요소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노르웨이는 ISIL이 인질로 잡고 있던 자국민들을 살해한 데 대해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긴급 성명을 통해 테러는 인류 공동의 적이라며 중국은 모든 테러 형태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도 인질 살해 사건은 야만적인 행위라며 ISIL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ISIL 격퇴는 시리아 사태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서 오늘 저스틴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의 양자회담 뒤 정치적 합의가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정권 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압도적 다수의 시리아 국민은 아사드 대통령을 포악하고 살인적인 독재자로 생각한다며 아사드 정부는 합법성을 다시 인정받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아사드 대통령의 퇴진을 오랫동안 요구해온 시리아 온건파 반군들을 지원해왔습니다. 반면 시리아의 동맹국인 러시아와 이란은 이 같은 요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이 테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공동성명 초안에 따르면 정상들은 자유롭고 개방된 경제를 뒷받침하는 기본 가치를 위협하는 모든 형태의 테러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또 테러 대응과 관련해 국제적인 협력과 연대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PEC 정상들은 이와 함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문제를 포함해 경제와 무역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중미국과 온두라스 경찰이 도난된 그리스 여권을 이용해 미국으로 향하려던 시리아인 5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체포돼 수도 테구시갈파의 토콘틴 공항 내 수감시설에 구금됐다고 온두라스 경찰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와 지난주 파리 연쇄 테러와의 연관성 여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파리 연쇄 테러범 가운데 한 명이 시리아 난민을 가장해 프랑스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난민 통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의 당국회담 제의에 침묵해온 북한이 당국회담이 성사되지 않은 책임을 한국 정부에 돌리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회담에 조속히 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유엔이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Defectors face torture, arbitrary detention, rape, forced labor, and even death upon return to.
이에 대해 중국은 탈북자들이 난민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북한 방문이 추진되고 있다고 유엔이 공식 확인했습니다. 내일 북한은 흐리고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눈 또는 비가 오다가 아침에 서쪽 지방부터 점차 그치겠으나 함경북도 동해안은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1.5에서 3m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의 당국 회담 제의에 침묵해온 북한이 회담이 성사되지 않은 책임을 한국 정부에 돌리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당국 간 회담에 조속히 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한국 정부의 대화 제의에 호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는 8.25 합의를 차분히 이행해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을 이룩해 나간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대화 제의에 호응하지 않아 당국 간 대화가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회담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남북 당국회담 개최가 지연된 책임을 한국 정부에게 돌린 데 대한 정면 반박인 셈입니다. 조평통 대변인은 18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8.25 합의 이전이나 이후나 한국 정부의 태도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며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북한은 지난 8월 25일 고위 당국자 접촉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지난 9월 21일과 24일 또 지난달 30일 세 차례에 걸쳐 당국회담을 위한 예비 접촉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그러나 북한이 당국회담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8.25 합의는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의중이 담긴 것인 만큼 이를 번복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대외관계 등 상황을 봐가며 시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특히 북한이 내년 5월 36년 만에 열리는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우호적인 대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25 합의 이후 조성된 대화 국면을 이어가려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남북한의 정치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올해 안에 당국회담을 열어 남북 대화의 추진력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유엔이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탈북자들이 난민이 아니란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산하 인권기구인 고문방지위원회가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중국의 고문방지협약 제5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 전문가들은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Defectors face torture, arbitrary detention, rape, forced labor, and even death upon return to.
위원회 조지 투구시 부위원장은 17일 회의에서 중국이 강제 송환한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고문과 강제 구금, 강간, 강제 노동, 심지어 죽음에 직면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국인 남성의 아이를 임신한 여성은 강제 낙태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투구시 부위원장은 정확한 자료를 입수하기 어렵다고 전제하면서 수천 명의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돼 그 같은 상황에 처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과의 상호 조약에 따라 탈북자들을 북송하고 있는 중국 측 주장을 거론하면서 이 같은 양자 조약이 유엔 고문 방지 조약에 따른 중국의 의무에 우선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후쿠시 부위원장은 또 북한과의 상호 조약 이행이 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나라에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농르플루망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위원회 펠리스 기어 부위원장은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어떤 상황에 직면하는지를 보여주는 수많은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계속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로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정확한 실태를 공개할 것을 중국에 촉구했습니다.
And can you please clarify for the committee first how many North Koreans are forcibly repatriated each year despite
해마다 얼마나 많은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지 또 이 가운데 여성은 얼마나 되는지를 공개하라는 겁니다. 기어 부위원장은 또 중국이 지난 2013년 난민 신청 기간 중 난민들이 중국 내에 머물 수 있도록 출입국법을 개정한 이후 얼마나 많은 탈북자들이 중국에 머물 수 있도록 허용됐는지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 기어 부위원장은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돼 고초를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적 감시를 허용할 용의는 없느냐고 중국에 물었습니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중국은 탈북자들이 난민이 아니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Some illegal immigrants from the DPRK entering China's territory economic reasons.
중국 대표는 18일 회의에서 통역을 통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북한에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일부 불법 이민자들은 난민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농르플루망 원칙을 범죄자들이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사나 고문방지위원회는 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한 나라의 협약상 이행 의무를 감시하기 위해 1987년에 설치됐습니다. 북한은 아직 고문방지협약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 국무부가 탈북자 강제 북송과 가혹한 처벌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제사회와 장기적 해결책을 찾고 있다며 주변국들에게 탈북자의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북한의 인권 상황과 강제 송환된 탈북자와 난민에 대한 처우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remains deeply concerned about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and the treatment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asylum seekers in cases where they are forcibly repatriated.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8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달 탈북자들이 베트남 몽카이 지역에서 붙잡혀 중국으로 추방됐다는 보도를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중순 중국을 출발해 베트남으로 넘어갔지만 불신 검문에 걸려 추방됐고 곧바로 중국 공안에 붙잡힌 뒤 북송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영내 모든 나라들이 영토 내로 들어온 북한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을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urge all countries in the region to protect North Korean refugees and asylum seekers within their territories.
애덤스 대변인은 북한 난민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위한 장기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영내 국가들은 물론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난민기구 등 국제기구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밀입국하려던 탈북자 7명이 태국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태국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현지 시간으로 17일 밤 선박을 이용해 메콩강을 건너다 순찰 중이던 태국 경비정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22살에서 75살 사이에 남성 4명과 여성 3명으로 북한을 탈출해 중국으로 건너간 뒤 버스편으로 라오스로 이동해 다시 태국으로 밀입국하던 중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들이 북한 주민이라고 진술하면서 태국에서 체포되면 한국 대사관에 넘겨지고 이어 한국으로 갈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체포 당시 이들은 태국 돈 15,000바트, 미화 420달러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태국 경찰은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이민경찰은 체포된 사람들을 모두 돌려보낼 것이라고 밝혔으며 의사소통을 위해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태국 당국은 그동안 자국 내 불법 입국한 탈북자들을 이민국 시설에 수용한 뒤 한국 등 원하는 나라로 출국을 허용했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사법 공조와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러시아는 여러 나라와 체결하고 있는 양자 협정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형사 사법 공조 조약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했다고 러시아의 타스통신이 18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17일 평양을 방문한 알렉산드르 코로발로프 러시아 법무장관이 북한 측과 두 조약에 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형사사법공조조약은 형사사건의 수사와 기소, 재판 절차와 관련해 협조를 제공하는 조약이고 범죄인 인도조약은 형사범죄를 저지른 자가 다른 나라로 도주했을 경우 그 나라에 범인 체포와 인도를 요청할 수 있는 조약입니다. 앞서 러시아와 북한은 지난해 11월 불법 입국자 처리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인터넷 매체 NK뉴스는 북한과 러시아가 불법 체류자나 탈북자를 강제 송환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다며 관련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적법한 서류를 소지하지 않고 체류하다 적발된 사람은 구금되고 이후 인터뷰를 거쳐 불법 입국 사실이 확인될 경우 30일 내 추방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13장으로 이루어진 협정문은 또 적법한 입국 요건과 조사 절차, 개별 사안당 비용 등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코노발로프 장관은 타스통신에 이번에 북한과 체결한 두 조약은 러시아 법무부가 여러 나라와 체결하고 있는 전형적인 양자협정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노발로프 장관은 또 러시아는 북한을 포함한 모든 나라와 상호 신뢰 강화와 현재와 미래를 위한 법적 토대 확보, 경제와 인도주의, 사회 분야 관계 발전 등을 위해 이 같은 전형적인 조약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앞서 지난 12일에는 상대국 영토나 군대 주둔지 인근에서 군사 활동을 할 때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군사 장비나 병력의 타국 입국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한 위험한 군사행동 방지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북한 방문이 추진되고 있다고 유엔이 공식 확인했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어제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반 총장은 한반도 내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방북을 포함한 건설적인 노력을 기꺼이 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차원에서 현재 반 총장의 북한 방문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이 반 총장의 방북 추진 사실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두자릭 대변인은 그러나 반 총장의 방북 시기에 관한 최근 일부 언론의 보도를 거듭 일축하면서 공식적인 발표 이외의 나머지는 모두 추측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내년도 저강도 도발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올해 불거진 정권의 취약성을 만회하기 위해 군사력과 통제력을 과시하는 선에서 수위를 조절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17일 발간한 2016 세계전망 보고서는 새롭게 드러난 북한 정권의 취약성에 주목했습니다. 이 연구소의 빅터처 한국석좌와 리사 콜린스 연구원은 특히 북한이 지난 8월 한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인 사실을 중요한 예로 들었습니다. 북한의 지뢰 도발과 포격 도발 등으로 최고조에 달한 남북 간 긴장을 완화시킨 주요 원인은 북한의 집요한 확성기 중단 의지였다는 설명입니다. 두 연구원은 당시 북한이 한국과의 마라톤 회담에서 미한 연합군사 훈련 등의 문제를 거론하는 대신 확성기 중단을 최우선 요구로 내걸었고 이는 결국 정권의 약한 고리를 반영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권고하자 리스용 외무상과 강석주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를 각각 뉴욕과 유럽으로 파견해 저지 노력을 기울인 사실 역시 체제 정당성에 대한 북한의 민감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암살을 다룬 영화 인터뷰 상영을 막기 위해 소니 영화사에 해킹 공격을 가한 사실 역시 비슷한 사례로 지목했습니다. 차석자와 콜린스 연구원은 북한 내 시장의 형성으로 초기 형태의 시민사회가 나타나고 있다며 주민과 정권, 핵심 엘리트 계층과 김정은 제1위원장 사이에 간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지도자 아래서 이처럼 취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내년에는 북한이 상반된 인상을 각인시키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즉 북한의 군사력과 김정은의 통제력을 과시하기 위해 전면전을 야기하지 않는 선에서 저강도 도발을 몇 차례 감행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차석좌와 콜린 연구원은 한반도에서 이 같은 도발로 긴장이 고조될 위험은 늘 상존한다며 젊고 예측하기 힘든 지도자의 오판이야말로 내년에 예상되는 위기를 가늠하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은 어제 외자 유치에 초점을 맞춘 라선 경제특구 종합개발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경제 발전을 위한 돌파구를 찾아보려는 의지는 보이지만 외국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18일 발표한 라선 경제특구 종합개발계획에서 외국 자본의 투자를 허용할 북한 기업들을 공개했습니다. 또 이 특구에 대한 50여 개의 투자 관련 법규를 공개하고 10곳의 관광지 개발 대상지와 9곳의 산업구 개발 대상 지역들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그동안 북한이 라선 경제특구와 관련해 투자 정책과 세금 등 일부 규정을 발표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 종합개발계획을 내놓은 것은 이 특구를 만성적 경제난을 타개할 돌파구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IBK 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는 2년 동안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북한의 다른 경제 개발구들과는 달리 라선 특구는 라진앙 개발과 함께 관광과 임가공 사업 등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개된 개발 청사진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투자 자본과 수익의 회수, 그리고 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 그동안 북한에 진출했던 외국 기업들이 겪었던 고질적 문제들을 해결했다고 보기엔 발표 내용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소득을 제한 없이 특구 밖으로 내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독자 경영을 인정하겠다는 취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긴 했지만 보다 세밀한 하위 법령 등의 법제화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겐 여전히 불안 요소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광진 연구위원은 북한이 과거에도 외자 유치를 위해 유사한 조항들을 만들었지만 실천에 옮기지 않아 외국 기업들의 신뢰가 크게 떨어진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일례로 북한에 진출한 이집트 이동통신업체 오라스콤도 북한에 투자했다가 수익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또 이번에 발표된 계획에는 전력과 교통, 통신과 같은 특군의 인프라 구축 방안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종합개발계획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인프라 투자는 북한이 현재 할 수가 없는 거죠. 자본이 없고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냥 발표하면서 종합계획 레토릭 수준에서 그쳤지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하려면은 북한이 투자를 해서 이제 인프라 구축이 돼야 되는 거죠.
조봉현 박사는 북한은 라선 경제특구의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라진앙 주변에 화력 발전소를 짓기로 하는 등의 합의를 했지만 북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북한의 대진 관계 개선이 이루어져야만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북한이 얼만큼 적극적으로 나오느냐가 중요한 하나의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이번에 외자를 받겠다고 발표한 업체들은 업종이나 규모 면에서 본격적인 개혁 개방의 신호탄으로 보기엔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이 발표한 업체들은 라선 종합식료공장, 라진 영해 군인 일용품 공장, 라진 음료 공장, 선봉 온실 농장 등 주로 경공업에 치중돼 있습니다. 김광진 연구위원입니다.
대량 자본이 투자가 돼서 기업을 움직이고 또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식의 공업단지가 아니고 인민생활과 관련된 아주 기초적인 기업들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그거는 뭐 현재 라진 선봉을 홍콩식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가 아니고 현재 있는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겠다. 그 지대의 인민생활을 좀 향상시키겠다. 그런 정도의 목표밖에 안 되죠.
김 연구위원은 이 때문에 라선 종합개발계획이 과감한 개혁개방이라는 근본적인 변화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북한 당국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 내 휴대전화 사업자인 이집트 통신업체 오라스콤이 고려링크를 계열사에서 협력사로 전환했습니다. 북한 국영업체와의 합병을 통해 북한에 묶여있는 수익금을 이집트로 송금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오라스콤은 북한의 고려링크 손전화기를 사용하는 인구가 30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천일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집트 통신업체인 오라스콤은 지난 15일 발표한 언론 보도문에서 고려링크를 계열사에서 분리해 협력업체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라스콤은 회사 3분기 연결 재무 제표에서 고려링크를 분할하는 조치를 택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라스콤은 북한 휴대전화 업체인 고려링크의 지분 75%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오라스콤은 북한 최신성 산하 조선 최신회사와 논의 중인 합병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려링크가 오라스콤의 계열사로 있으면 합병에 필요한 이집트 회계 기준과 국제 회계 기준을 모두 부합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선 협력사로 전환시켰다는 설명입니다. 오라스콤은 또 국제사회의 제재가 오라스콤의 고려링크 운영에도 영향을 미쳐 수익의 현금 전환과 이를 이집트로 송금하는 게 힘들다는 배경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합병을 통해 북한에 묶여있는 6억 달러가 넘는 수익금을 이집트로 가져가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오라스콤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고려링크의 현금 잔고는 지난 2분기 현재 미화로 6억 달러 이상이 묶여 있습니다. 오라스콤은 그러나 이번 조치로 합병 협상이 끝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의 나기브 사위리스 최고 경영자는 보도문에서 북한에서 300만 명이 고려링크의 손전화기를 사용하고 있다며 고려링크의 성공적인 운영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성공적인 여정을 계속하기 위해 모든 미결 문제가 풀릴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위리스 최고 경영자는 그러나 합병 과정과 북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오라스콤은 앞서 지난 6월 회계감사 보고서에서 고려링크 운영의 걸림돌을 자세히 밝혔었습니다. 북한의 자유로운 외환시장이 없다는 것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수익금을 이집트로 송금하지 못하는 문제, 그리고 북한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이동통신업체와의 경쟁으로 영업을 더 이상 지속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오라스콤이 마지막 해법의 하나로 북한 당국과 합병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 여름 BOA에 오라스콤이 합병을 통해 북한 측에 지분을 팔고 북한 사업을 접을 계획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경제난으로 외자 유치에 진력하고 있는 북한 당국이 오라스콤의 현금 반출을 허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들은 오라스콤이 북한의 진출에 손해만 보고 나간 외국 회사들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천교입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고 가레스 에반스 전 호주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외부 개입으로부터 정권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로 간주하는 것은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고 가레스 에반스 전 호주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에반스 전 장관은 16일 미국의 핵과학 전문지 핵과학자 회보 연례 심포지엄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에반스 전 장관은 핵 관련 논의에 이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핵무기 사용이 믿을 만한 억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핵 잠수함 등 핵 역량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기반 시설을 갖추지 못해 보복 공격을 가할 수 없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북한의 가장 강력한 군사적 억제 수단은 핵이 아니라 재래식 무기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포처럼 서울과 주변 지역을 향해 파괴적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무기야말로 언제나 억제 역할을 해왔다는 겁니다. 에반스 전 장관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 독일 등 동맹국들의 핵구산 등 확장 억제 역량을 제공함으로써 핵확산을 막은 게 역사적 사실이지만 앞으로도 미국이 핵무기 차원의 보호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신 미국은 각국이 스스로 대처할 수 없는 비상사태를 대비해 믿을 만한 재래식 군사 역량을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이 세계보건기구 WHO의 기술 지원 아래 처음으로 전국적인 결핵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 중순쯤 끝날 예정인데요. 북한 내 결핵 발병과 실태를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정부가 처음으로 북한 전역에서 결핵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유엔 산하 유니세프가 밝혔습니다. 유니세프 아시아 지역 사무소의 앤드류 브라운 대변인은 1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 6월 북한 보건성이 세계보건기구 WHO의 기술 지원 아래 예비 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10월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에서 전 세계 결핵 실태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쿠시 오노자키 연구원은 VOA에 북한 내 100개 지역에서 7만여 명을 대상으로 결핵 감염률과 유병률 등을 조사한다고 말했습니다.
Then those selected sites, then actually, then sometimes village is bigger. Then we make the block of the village.
북한 내 57개 도시와 38개 농촌 지역 그리고 5개 특별 지정 구역에서 무작위로 조사 대상을 선정한 뒤 그중 15세 이상 주민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들은 개인 면담과 흉부 X선 검사, 결핵균 검사 등을 통해 결핵 감염 여부 등을 검사받게 됩니다. 오노자키 연구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북한 내 결핵 환자의 규모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니세프의 브라운 대변인은 이번 조사에 필요한 예산은 미화 140만 달러 정도로 이 가운데 90만 달러를 세계 기금이 지원하고 나머지는 북한 보건성이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에 필요한 설비 등은 세계기금이 지원한 자금으로 유니세프가 모두 구입을 마친 상태라고 브라운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결핵 발병과 실태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국적인 실태 조사라며 이런 과정을 통해 결핵을 통제하고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지난 1990년부터 2012년 사이 이 기구의 기술 지원 아래 12개 나라에서 21차례의 전국적인 결핵 실태 조사가 실시됐습니다. 한국은 지난 1965년부터 1995년까지 5년 간격으로 7차례에 걸쳐 전국 결핵 실태 조사가 시행됐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지난해 북한에서 결핵으로 숨진 사람이 5천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최근 공개한 2015 세계결핵보고서에서 이 같은 수치는 결핵 환자 10만 명당 20명이 사망한 것이라며 한국의 3.8명, 중국 2.8명, 일본 1.8명에 비해 5배에서 10배가량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내 결핵 환자는 11만여 명입니다. 이는 인구 10만 명당 442명으로 2013년 429명보다 다소 늘었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동티모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또 지난해 북한에서 3,800여 명이 추가로 다제네성 결핵에 걸린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다제네성 결핵은 기존의 치료제에 내성이 생겨 치료약이 효과를 내지 못하는 만성 결핵을 말합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나요?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의 총체 경찰 급속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ISIL이 중국인 인질을 처형했다고 발표하자 중국 정부가 응징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중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네. 자, 우선 파리 연쇄 테러 관련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프랑스 경찰이 테러를 계획한 총책을 체포하기 위해서 이 파리 북부의 한 아파트를 급습했는데 총책이 결국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됐죠?
네, 오늘 프랑스 검찰의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제 경찰이 이 테러 용의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벌인 급습 과정에서 사망한 시신의 DNA를 검사한 결과 이번 파리 연쇄 테러의 배후로 지목이 됐던 벨기에인 압델하미드 아바우드의 것으로 확인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 자, 아바우드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만 하루가 걸렸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그만큼 신중한 확인 과정을 거쳤고요. 또 경찰에 그런 발표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아바우드의 시신이 이 DNA 확인이 필요할 정도로 훼손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어제 파리 북부 생드니의 아파트에 아바우드가 있다는 정보를 확보하고요. 체포 작전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테러 용의자 8명을 체포를 했고 2명이 숨졌다고 밝혔는데 이 과정에서 5,000발의 탄환을 발사할 정도로 매우 어려운 작전이었다고 했고요. 또 당시 현장 주변에서는 1시간 넘게 격렬한 총격 또 여러 차례 폭발음도 들렸습니다.
네.
그리고 프랑스 경찰이 체포된 8명 중에는 아바우드가 없다고 확인을 하면서 숨진 2명 가운데 1명이 아바우드일 가능성이 제기가 됐는데 1명은 여성입니다. 스스로 자폭을 했고 다른 1명인 남성이 DNA 조사 결과 아바우드로 확인된 겁니다.
네. 자, 당초 시리아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던 아바우드가 결국에는 파리 주변의 아파트에 머물고 있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랐던 거죠.
예.
아바우드는 모로코 이민가정 출신의 벨기에인입니다. 벨기에 태생이지만 지난 2014년 초 시리아로 건너가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IL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이번 사건이 벌어진 후에 아바우드가 시리아에 있을 거란 추측이 나왔던 건 올 초 아바우드가 벨기에에서 경찰을 피해서 시리아로 달아났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벨기에 경찰이 아바우드 또 다른 테러 용의자들이 테러 공격을 모의하는 것을 발각을 하고요. 체포에 나섰는데요. 두 명은 사살되고 아바우드는 시리아로 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처음에는 아바우드가 ISIL 지도부의 지령을 받아서 시리아에서 이번 공격을 계획하고 벨기에의 조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프랑스에서 실행에 옮긴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됐었던 거죠.
네. 자, 아바우드가 시리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공개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그런 그 사진도 이제 아바우드가 시리아에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는데요. ISIL 인터넷 선전 매체에 아바우드의 인터뷰와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사진은 아바우드가 군복 차림에 총을 들고 ISIL 깃발을 배경으로 서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또 미국도 시리아에서 아바우드를 추적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바우드는 시리아에서 미군의 공격 목표 중에 한 명이었지만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서 실제 그를 겨냥한 공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미국 당국자가 미국 언론에 밝힌 내용이었습니다. 또 ISIL도요. 아바우드가 시리아에서 사망했다. 이런 거짓 정보를 이제 선전 매체를 통해 흘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결국은 이 프랑스 당국이 휴대전화 감청 그리고 감시 활동을 통해서 아바우드가 파리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에 나섰던 거고요. 과정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네. 자, 아바우드의 성장 배경을 좀 살펴보면 벨기에에서도 좀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것으로 전해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좀 끔찍한 테러 공격에 가담하게 된 걸까요?
아직까지 아바우드가 ISIL에 가입하게 된 구체적인 동기 또 어떻게 이런 이 테러 공격을 이끌게 됐는지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프랑스 당국의 이제 조사 내용을 좀 발표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아바우드의 나이는 올해 27살입니다. 사진을 봐도요, 이런 테러 공격의 총책이라고 느끼지 않을 정도로 앳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바우드는 벨기에의 이 모로코 이민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고 또 명문학교에 다닌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고 강도 혐의로 수감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감옥에서 이번에 이 파리 테러 공격에 가담했던 벨기에 출신 프랑스인들과 시간을 함께 보냈던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지난해 1월 당시 시리아로 갈 때 13살인 동생을 데리고 함께 시리아로 가서 ISIL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바우드는 벨기에에서는 미성년자 납치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중산층 가정에서 자라긴 했지만 사회에 적응을 잘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아바우드가 이번 파리 테러 이전에도 다른 테러 공격을 모의한 적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난 1월 벨기에에서 테러 공격을 모의하다가 벨기에 경찰에 발각이 됐었죠. 그리고 또 지난 4월 파리 외곽의 한 교회에 대한 테러 모의, 또 지난 8월에는 프랑스 고속철에서 벌어졌던 이 테러 시도에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고속철 테러 당시에는 테러범이 총기를 난사하기 직전에 마침 열차에 타고 있던 미군과 미국 대학생 또 다른 승객이 테러범을 저지를 하면서 참사로 이어지진 않았었는데 이들이 나중에 프랑스와 미국 정부에서 훈장을 받기도 했었죠.
네, 계속해서 파리 연쇄 테러 소식 좀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를 계획한 총책인 압델하미드 아바우드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테러 용의자 8명은 체포가 됐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새롭게 나온 내용들이 있나요?
아직 구체적인 신원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 아바우드도 뭐 말씀드린 대로 포함되어지지가 않아 있고, 또 다른 이 파리 이 테러 공격에 직접 가입했던 제8의 이제 테러 용의자로 불리고 있는 공개 수배된 용의자도 8명 중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게 프랑스 검찰의 발표였고요. 다만 검찰은 이들이 지난 13일 파리 연쇄 테러를 벌인 무리들과는 구별되는 또 다른 점조직이라고 밝혔는데, 파리 금융 중심가를 공격할 계획을 세웠고 실행에 옮기기 직전의 단계였다고 합니다. 이들이 은신했던 곳에서도 상당수의 무기와 탄환이 발견이 됐는데요. 발표대로라면 이제 프랑스 경찰이 이번 체포 작전을 통해서 또다시 벌어질 수 있는 대형 테러 공격을 막은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8명의 구체적인 신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인 중이라는 게 프랑스 검찰의 발표 내용입니다.
네. 자, 총책으로 알려졌던 아바우드도 벨기에 국적이었고 또 다른 파리 연쇄 테러범 중에 여러 명도 벨기에 출신인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벨기에 출신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벨기에 경찰이 관련해서 테러 관련자들을 체포하기 위한 작전을 벌였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이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오늘 여러 곳에서 경찰의 급습 작전이 벌어졌는데, 경찰은 파리 연쇄 테러 당시 축구 경기장에서 자폭한 빌라이 하드피의 주변 인물들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샤를 미셸 벨기에 총리가 오늘 의회에서 정부의 테러 대응 조치에 관해 밝혔는데요. 테러에 대응한 보안 강화를 위해서 4억 유로, 미화 4억 2,700만 달러 정도를 새로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예산은 외부의 테러분자들이 벨기에로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을 막고 또 벨기에 내부에서도 테러분자들이 생겨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데 쓰인다는 겁니다.
네, 자, 벨기에 출신의 테러분자들이 많고 또 벨기에에서 이번 테러가 계획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벨기에 테러 대응 태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많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 파리 테러 직후에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도 이번 테러가 시리아에서 계획하고 벨기에에서 준비가 돼서 프랑스에서 실행에 옮겨진 공격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죠. 또 앞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벨기에에서 그동안에 여러 테러 점조직들이 활동을 벌였거나 활동이 발각돼서 경찰이 검거에 나서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미셸 벨기에 총리는 이 테러 대응 태세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은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벨기에 치안 당국은 그동안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서 매우 어렵고 힘든 임무를 수행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번 테러 사건의 총책은 잡혔습니다만 프랑스 총리가 생화학 무기를 사용한 새로운 테러 가능성을 경고했다는 소식이 있어요.
네, 이 마뉴엘 발스 총리가 의회에서 이 정부의 테러 대응 노력에 대한 이 의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하면서 그런 가능성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프랑스가 생화학 무기 공격을 당할 수 있다면서 어떠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을 했는데
네.
예, 앞서 ISIL이 시리아에서 시리아 정부군이 개발한 생화학 무기를 확보했다거나 아니면 이 생화학 무기 공격을 준비 중이라는 그런 관측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런 공격이 프랑스에 가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발스 총리는 그러면서 앞서 올랑드 대통령이 발표한 이 국가 비상사태를 3개월간 연장할 것을 의회에 요청을 했는데요. 국가 비상사태는 뭐 여러 가지 조항 중에 있지만 그중에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이슬람 사원이나 시민 모임 등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내 인권 옹호단체 등의 비판을 받고 있는데 프랑스 의회는 이번 주말에 관련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올랑드 대통령은 앞서 파리가 테러범들의 공격을 받았고 프랑스는 전쟁 상태에 있다면서 온 국민이 단결할 것을 촉구했었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프랑스가 이번 테러 이후에 이미 ISIL을 겨냥한 공습을 계속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이 이번 테러를 벌인 ISIL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다짐하고요. 어제까지 사흘째 시리아의 ISIL 근거지인 나카에 전투기를 동원해서 공습을 가하고 있습니다. 또 이 ISIL 지휘소와 훈련 시설 등을 파괴했다고 밝혔는데 매일 10대 이상의 프랑스 전투기들이 라카에 시리아 근거지를 공습하기 위한 작전에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또 시리아에서의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유럽에서는 최강 전력을 자랑하는 이 항공모함 샤를 드골호를 주변 해상에 보내기도 했고요. 또 ISIL과 테러 세력을 응징하기 위해서 UN,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의 협력을 요청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워싱턴과 모스크바를 잇따라 방문하고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ISIL의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할 예정인데요. 미국은 이미 이 프랑스에 대해서 적극적인 이 ISIL 대응 노력에 대한 협력을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앞서 서방 국가 중에는 처음으로 9월 중에 이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연합군의 ISIL 대응 공습에 참여를 했었죠. 그리고 러시아도 최근에 이집트에서 추락한 자국 여객기가 ISIL의 폭탄 테러 공격에 의한 것으로 확인을 하고 이에 대한 응징을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미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군에 프랑스와의 협력을 지시를 하고 또 시리아에서 ISIL에 대한 공습을 강화하기 위해서 30대 이상의 전투기를 파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한편 이번 그 파리 연쇄 테러 사건의 배후인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IL이 중국인과 노르웨이인지를 죄송합니다. 처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네요.
그렇습니다. ISIL이 어제 그런 주장을 했고요. 두 나라 정부도 확인을 했습니다. ISIL은 어제 자신들의 인터넷 선전 매체에 그동안에 붙잡고 있던 중국인과 노르웨이인지를 처형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처형된 두 사람의 시신으로 보이는 사진을 싣고 이들이 국가와 조직에 의해 버려진 뒤에 처형됐다는 설명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처형 시점이나 장소는 밝히지 않았는데 중국과 노르웨이 정부도 이들의 사망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자, ISIL은 앞서서 중국과 노르웨이 측에 이 인질들의 몸값을 요구했었죠.
그렇습니다. ISIL이 붙잡고 있던 인들은 베이징 출신의 50살 판징휘와 오슬로 출신의 48살 올레 요한 그림스가드 오프스테드라는 두 남성이었습니다. ISIL이 지난 9월에 처음으로 선전 매체에 두 사람의 사진을 싣고 공개적으로 몸값을 요구했었습니다. 노란색 수의 같은 복장에
네.
머리를 완전히 자르고 있는 이 두 사람의 사진을 실었는데 사진 밑에는 인지를 판다, 영어로 for sale 이런 자극적인 문구를 달기도 했었습니다. 이후에 중국과 노르웨이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인질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를 하고 또 이들을 구출하기 위한 노력을 편다면서도 테러 세력과 협상하거나 이들에게 몸값을 지불하지는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네, 자, 인질들이 살해된 것으로 확인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중국과 노르웨이 정부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아태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참석자 필리핀을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긴급 성명을 이와 관련해서 발표를 했는데 자국민이 ISIL에 의해서 납치되고 살해된 데 대해서 반드시 살해범이 법의 처벌을 받게 만들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또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도요. 인질 살해 사건은 야만적인 행위라면서 ISIL을 강력히 비난했는데요. 이렇게 중국이 자국민 인질을 살해한 범인들을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밝혔고 이 범인이 바로 ISIL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사회의 ISIL 대응에 중국도 동참하고 또 다른 서방 국가들이나 러시아처럼 군사적으로 개입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VOA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VOA 한국어 서비스의 모든 기사와 방송을 여러분의 손 안에 전해드립니다. 또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는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립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북한은 흐리고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눈 또는 비가 오다가 아침에 서쪽지방부터 점차 그치겠으나 함경북도 동해안은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1.5에서 3m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대부분 지역 하루 종일 흐리겠고 평양과 안주, 중강, 강계, 희천은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7도, 낮 최고 9도, 남포 최저 6도, 최고 11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0도, 낮 최고 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흐리고 구름 많이 끼겠는데요. 해주 최저 7도, 최고 12도가 되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부분 지역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는 그치겠습니다. 함흥 최저기온은 5도, 최고 9도, 해산 최저 0도, 최고 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는 흐리고 눈이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청진 최저기온은 1도, 최고 2도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하루 종일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고 흐리겠는데요.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이 서방 주요 6개국과 체결한 핵합의에 따라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감축하기 시작했다고 유엔 산하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밝혔습니다. IAEA는 보고서에서 이란이 최근 들어 우라늄 농축 규모를 크게 줄였다며 지난 15일 현재 이란에서 가동 중인 전체 원심 분리기수는 종전에 거의 2만 기에서 4,500기가량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에 정통한 익명의 외교관들은 AP통신에 해체된 원심 분리기들은 이전부터 작동이 잘 되지 않던 것들이었으며 가동을 멈춘 수천 기는 언제든지 재가동이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핵합의에 따르면 이란은 원심 분리기 19,000기를 해체해 6,100여 기만 남겨야 하고 농도 5%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 재고량도 300kg 정도로 감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이란의 핵합의 준수 여부를 놓고 IAEA 보고서와 외교관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를 총지휘했던 주범으로 알려진 압델하미드 아바우드가 프랑스 경찰의 급습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프랑스 검찰은 오늘 모로코 출신의 벨기에 국적자인 아바우드가 어제 생드니의 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7시간에 걸쳐 벌인 기습 작전 끝에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작전으로 여성 용의자 등 2명이 스스로 폭탄을 터뜨려 사망한 가운데 남성 시신에 대한 유전자 검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 숨진 여성은 아바우드의 조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바우드는 당초 시리아에 머물면서 이번 테러를 지휘했을 것으로 추정됐지만 경찰은 최근 전화 감청과 첩보 등을 토대로 그가 파리 인근에 숨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습 작전을 펼쳤습니다. 한편 프랑스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국가 비상사태 3개월 연장안이 오늘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이 테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공동성명 초안에 따르면 정상들은 자유롭고 개방된 경제를 뒷받침하는 기본 가치를 위협하는 모든 형태의 테러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또 테러 대응과 관련해 국제적인 협력과 연대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미국 워싱턴에 이어 뉴욕에도 테러 공격을 가할 것을 암시하는 내용의 새로운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ISIL이 어제 저녁 공개한 영상에는 누군가 폭탄을 몸에 지닌 채 뉴욕 맨하튼의 번화가인 타임스퀘어 거리를 걸어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ISIL은 또 십자군 전쟁에 참여한 모든 나라들은 프랑스 파리와 같은 공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ISIL은 앞서 파리에 이어 워싱턴이 다음 목표라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미국 당국은 아직 미국 내에서 특별한 테러 위협은 감지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빌 데 블라시오 뉴욕시장은 뉴욕에 대한 믿을 만한 위협은 없다며 시민들에게 일상적인 활동을 계속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오바마 행정부의 고위 대테러 자문관도 워싱턴에 특별한 위험 요소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노르웨이는 ISIL이 인질로 잡고 있던 자국민들을 살해한 데 대해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긴급 성명을 통해 테러는 인류 공동의 적이라며 중국은 모든 테러 형태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인질 살해범들을 체포해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도 인질 살해 사건은 야만적인 행위라며 ISIL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ISIL 격퇴는 시리아 사태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서 정치적 합의가 바샤르 알라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정권 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는 생각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압도적 다수의 시리아 국민들은 아사드 대통령을 포악하고 살인적인 독재자로 생각한다며 아사드 정부는 합법성을 다시 인정받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아사드 대통령의 퇴진을 오랫동안 요구해온 시리아 온건파 반군들을 지원해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